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동남아 메콩 지역 5개 국가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과 메콩강 지역 5개 국가는 1일 부산에서 7차 한국 메콩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채택한 공동 의장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대응, 항구적 평화 구축 방안 등을 설명했고 메콩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메콩 외교장관 회의는 한국과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캄보디아와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5개국으로 구성된 연례 회의입니다. 2011년 출범한 이 회의는 한국의 메콩 지역 발전 지원과 경제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9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립니다. 브릭스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로 지난 2009년 첫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이번 정상회의가 브릭스 동반자 관계 강화와 더 밝은 미래 창조를 주제로 열린다며 시진핑 주석이 직접 회의를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5개국 외에 이집트와 멕시코, 태국 등 다른 신흥 5개국 정상들도 참석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흥 시장과 개발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60여 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 회의를 통해 나라 안팎으로 자신과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의 융합발전이란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 문제, 수출 침체 등으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8월 실업률이 전달의 4.3%에서 4.4%로 다소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를 지난달 총 15만 6천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당초 전망했던 18만 개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부는 또 이날 수정한 신규 고용 지표에서 지난 7월에 18만 9천 개, 6월에는 21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은 31일 멕시코 국경에 세울 장벽의 시제품을 만들 회사 네 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30일 안에 콘크리트 장벽 시제품을 만들어야 하며 로널드 비티엘로 세관 국경보호국 부국장은 시제품의 강도와 효능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콘크리트 외에 다른 재료로 장벽을 만들 회사도 별도로 찾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회는 국경장벽 시제품 제작 예산으로 2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미얀마 정부군과 로힝야 반군 간 충돌로 지금까지 약 400명이 숨졌다고 유엔 관리가 밝혔습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유엔 관리를 인용해 지난주 반군과 미얀마군 사이에 전투가 시작된 이후 로힝야족 약 3만 8천 명이 폭력 사태를 피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지난주 반군이 경찰 초소와 군기지를 습격했고 이에 미얀마군이 반군 토벌 작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미얀마군 측은 전투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난민들은 정부군이 토벌 작전을 통해 자신들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으로 국제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을 박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정할 것을 국민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케냐타 대통령은 대법원 판사 6명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냐 대법원은 이를 지난달 치러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고 60일 안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8일 치러진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회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 사회, 여러분은 어떤 사회를 꿈꾸십니까? 흔히 사회가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 국가를 이끄는 독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라 운영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최근 이 영국 연구팀에 의해서 발표됐는데요. 연구팀은 원숭이 무리에서도 식량 쟁탈전이 벌어지는 등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되면 대장 원숭이를 정점으로 계층 지배가 공고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 세계 70여 개 나라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누군가가 나타나 의회나 선거와 같은 민주 절차를 신경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 짐을 대신 짊어져 줄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하지만 이 연구팀은 독재 정권이 서민들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며 역사의 모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신의주는 16에서 28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8도, 함흥 16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더 마말레이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레인보우인데요. 무지개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Down, rainbow.
that sound. Couldn't see or even feel the ground. A pot of gold, I was sold by the way you let it fly.
Rainbow, look me up, look me down. Rainbow, you were fun to have around. I was dreaming of love I had to share. Never thinking you were here, you were there. Look me down. Rainbow, you were fun to have around. Now I'm changing for the better, for the day. Feel like singing all the colors you convey. Come on home, keep me warm, and love me till the new day's born. And I pray you will stay forever in my eyes.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시설 세 곳을 전격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외교 인력을 추방시킨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고요. 중국이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러시아의 외교시설 세 곳이 폐쇄된다고요?
네, 샌프란시스코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부속시설 그리고 뉴욕 주재의 총영사관 부속시설도 48시간 뒤에 문을 닫는다고 국무부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토요일부터는 이 러시아 외교시설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라면서 러시아가 앞서 미국을 상대로 단행한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 측이 어떤 조치 때문에 이 총영사관을 닫게 한 겁니까?
네, 지난 7월 말에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 인력 755명을 추방한 데 따른 보복 조치입니다. 9월 1일이 바로 러시아 정부가 미국 외교 인력들에게 러시아를 떠나라고 통보한 시한인데요. 이 시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격 보복을 발표한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러시아의 외교 인력 추방 조치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였고 양국 관계에 해로운 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는 외교 인력을 줄이도록 했는데 총영사관 한 곳을 아예 폐쇄시킨 것은 지나친 보복 조치 아닌가요?
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 러시아가 거론하는 평등 정신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러시아 외교시설 폐쇄 조치로 앞으로 두 나라가 각각 영사관 세 곳씩 같은 숫자를 상대국에 유지하게 될 거라는 설명인데요. 러시아는 지난 7월 말에 미국 외교 인력 755명 추방 조치를 발표하면서 미국 내 러시아 외교 인력 수 455명에 맞춰 줄이라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이 평등 정신을 언급했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미국의 외교 인력을 추방했고 미국은 러시아 외교 시설을 폐쇄했고 이렇게 보복 조치를 주고받는 원인은 뭘까요?
예, 지난달 초에 미국 정부가 북한, 이란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확정하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대규모 미국 외교 인력 추방으로 응수한 건데요. 이후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외교시설 폐쇄로 맞선 건데요. 특히 국무부의 이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깊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내렸다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한 러시아 측의 반응이 전해졌습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금요일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를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미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맞대응하는 또 다른 보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건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화로 이번 조치를 직접 통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 관계의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된 데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곧 미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보복이 오가는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러시아 제재와 추가 제재 이 사유는 뭐였습니까?
예, 러시아는 지난 2014년에 이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두 가지의 제재 사유가 또 생겼는데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이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지난해 미국 대선의 해킹, 불법 전산망 침입 등을 통해서 개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하원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추가 제재를 의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건데요. 이 추가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 기업들의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한 신용 확대를 제한하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관련 기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기업 간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케냐의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판결했다고요?
네, 케냐 대법원이 지난달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이 헌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불법 선거였다면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라고 금요일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0일 안에 다시 선거를 치러서 새 대통령을 선출할 걸 선관위에 명령했는데요. 지난달 8일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이 재선된 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돼서 24명이 숨지는 등 유혈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혼란이 사그러들지 아니면 현 대통령 측의 반발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이 판결을 반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로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대선 결과를 무효화한 나라가 됐는데요. 지난달 선거에서 케냐타 대통령에 맞섰다가 낙선한 라일라 오딘가 후보는 성명에서 케냐 국민과 아프리카인 모두에게 매우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네, 케냐타 대통령의 수석 변호인은 주요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 대법원 결정 자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케냐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라고 판결하게 된 이 경위를 좀 살펴보죠.
네, 케냐 선관위는 대선 투표 사흘 만인 지난달 11일에 이 케냐타 대통령이 54.7%로 44.8%의 득표율에 그친 야권연합 오딘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딘가 후보는 선관위 전산망 해킹으로 케냐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면서 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간 대법관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케냐타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과 대선 제실시 청구 소송을 병합 심리했는데요. 금요일에 이 선관위가 부정행위와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하면서 인용 4대 기각 2의 의견으로 대선 무효를 결정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돼서 혼란이 심화됐습니다.
네. 이 전산망 해킹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된 근거가 나온 겁니까?
네. 이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해킹이 입증됐는지는 즉각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투표소 관리자의 서명이 없거나 적법한 날인이 없는 직계표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입증할 증거 자료들을 야당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야당은 유효 투표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500만 표가 조작된 걸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선관위가 발표한 오딩가 후보와 케냐타 대통령 득표차가 약 140만 표이기 때문에 부정 행위가 있었다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걸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60일 안에 다시 치러지게 될 케냐 대통령 선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케냐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 부족 간 대결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이 루오족 출신인 야당 지도자인 오딩가 후보가 키쿠유족 출신인 케냐타 대통령과 세 번이나 맞붙었지만 번번이 패한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부정선거 논란의 와중에 케냐의 민심이 상당 부분 오딩가 후보 쪽으로 기울었고요. 사상 최초로 대선 무효 판결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야당 쪽이 유리할 수 있을 걸로 주요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고유한 노래, 그러니까 국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국가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한국은 애국가고요. 중국 국가는 의용군 진행곡인데요. 앞으로 중국에서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일 중국 국가인 의용군 진행곡을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새로운 내용의 국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 중국 국가가 연주될 때는 차렷자세로 엄숙한 태도로 불러야 하고요. 국가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것도 이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 중국의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상업 광고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최고 15일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럼 중국에서는 이전에는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었나요?
예, 중국 국기나 이 국가 상징물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행돼 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국가에 대한 명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처벌 대상에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도 포함시킨 건데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공식 행사의 개막식과 폐막식에는 반드시 국가를 제창해야 하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국가에 관한 교육도 시행해야 합니다.
네. 자, 이 새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예,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이 법을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들은 오는 10월에 홍콩 입법회 의원들을 만나서 홍콩의 기본법에다가 이 국가법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건데요. 홍콩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운동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의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가 강한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이 홍콩 시내 중심지에서 홍콩 시민 2만 2천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반중국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대는 일국 양제를 보장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를 무시하는 등 홍콩의 정치적인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5년 홍콩에서 있었던 월드컵 예선전 당시 홍콩 관중들이 중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야유를 보낸 사건 이후에 홍콩과 마카오에도 이 새 국가법 적용을 적극 검토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백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백악관이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를 위해서 의회에 긴급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미 재무장관이 $20 지폐에 흑인 여성 운동가의 초상을 넣기로 한 전임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 또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15만 5천 개 늘었고 또 실업률은 4.4%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 지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복구 계획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텍사스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만 명이 집을 잃고 또 일부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 아주 상당한 그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제 비가 잦아들면서 백악관은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톰 버서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31일 기자들에게 백악관이 현재 구조와 복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면서 복구 과정이 길고 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 대비책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허리케인 하비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약 10만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을 하고 또 고속도로와 다리 이런 그 기간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긴급재난기금으로 32억 달러가 조성돼 있고 또 추가적인 긴급 예산을 의회에게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서트 보좌관의 이 말 직접 들어보시죠.
If there are and there will be needs for additional funding in the future as those drawdown construction numbers become more clear on the recovery phase.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이 되면 추가로 의회에 자금을 요청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따라서 자금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1일부터 본격적인 정부 자금이 재해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의회 요청할 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보서트 보좌관이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회가 이를 그 여름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시 복귀하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5일일 텐데요. 그 합의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같은 일부 언론들은 긴급 예산안 규모가 59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자, 더불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의회 지원을 요청했다고요?
네. 펜스 부통령 부부가 31일 텍사스주를 방문해서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또 지역 관계자와 이재민을 격려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하비가 처음 상륙했던 코퍼스 크리스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의회 지원을 거듭 요청을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already been in contact with members of Congress about a supplemental appropriation.
네, 트럼프 행정부는 하비 피해 지역에 대한 지각적인 연방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추가 예산 법안을 의회에 요청할 예정으로 이미 의원들과 이를 위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또 펜스 부통령은 피해 복구 지원을 한 사람이 30만 명이 넘는다면서 의회가 조속히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다시 찾을 계획도 밝혔다고요?
예,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2일 토요일이 되는데요. 휴스턴과 같은 이 피해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9일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의 대책본부를 방문해서 현지 당국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또 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구조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이죠. 휴스턴시는 방문하지 않았었고요.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의사를 밝혔죠.
예, 하비 피해 복구를 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31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내용입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런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 복구 기부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구호단체에 대한 정보가 많은 기자들이 직접 의견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 보서트 국가안보보좌관의 설명인데요. 사망자가 31일 현재 최소한 37명으로 파악이 됐고 또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합의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게는 2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미국의 집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과 관련해서 생각을 밝혔군요.
예,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31일 20달러 집회 초상을 앤드루 잭슨 전 대통령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였던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으로 교체하기로 한 전임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CNBC 방송에 출연한 무누신 장관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피했는데요. 고려는 해보겠지만 현재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변경 문제에 지금으로선 중점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일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0달러 집회에 있는 미국의 7대 잭슨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인물로 칭송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앞서 말씀드린 그 결정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잭슨 대통령의 초상은 20달러 집회 그대로 남겨두고 터브먼 초상은 2달러 집회에 넣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 해리엇 터브먼 어떤 인물입니까?
예, 루 전 재무장관은 지난해 4월 터브먼을 초상에 넣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면서 흑인 노예 출신인 터브먼이 지하 철도를 통해서 많은 노예를 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이 지하 철도는 흑인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당시의 그 비밀 조직망을 가리키는데요. 터브먼은 또 여성 참정권 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또 남북 전쟁 당시에는 북군을 위해서 첩보원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미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정부 당시 굳이 20달러 지폐에 있는 잭슨 대통령의 초상을 터브먼으로 대체하자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잭슨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때문인데요. 잭슨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재능과 야망만 있으면 대통령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에 19세기 초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예.
하지만 강력한 노예 제도 지지자였고요. 거기다가 원주민 인디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정책 때문에 후대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또 중앙은행 또 지폐 사용을 반대한 인물이어서 잭슨 대통령을 지폐 초상에서 빼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재무부가 20달러 지폐 외에 또 다른 지폐의 도안도 바꿀 계획이었죠.
예, 지난해 재무부는 5달러와 또 10달러 지폐 도안 역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10달러 지폐의 경우에는 앞면에는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 초상을 그대로 살리고 뒷면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 5명의 초상을 넣을 예정이고요. 5달러 지폐는 앞면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초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다만 뒷면에 마틴 루서 킹 목사와 같은 흑인 민권 운동가의 초상을 넣을 예정이었습니다.
예. 자, 만약 이 전임 정부의 계획대로 초상 변경이 진행된다면 언제쯤 새로운 지폐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재무장관은 터브만의 얼굴이 들어간 새 20달러 지폐는 2030년경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앞서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헌법 개정안이 비준된 지가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0년에 새 지폐 최종 도안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노동부가 금요일 8월에 노동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선 실업률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로 4.3%를 기록했던 지난달 7월과 비교하면 지지난달이 됐군요. 이제 소폭 상승한 수치고요.
예.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일자리는 몇 개나 만들어졌을까요?
예, 지난달 미국에서 15만 6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발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8만 개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노동부는 지난 7월 신규 일자리 역시 18만 9천 개로 또 6월은 21만 개로 각각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예, 신규 고용도 예상보다는 둔화된 것 같군요.
예,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 얘기는 신규 고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실업률 역시 좀 오른 건 실망스럽긴 하지만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고 또 규모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실하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임금은 좀 올랐습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 대비해서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뭐 평균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딘 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률이 이 정도로 낮을 경우에는 임금 인상이 평균 3.5에서 한 4% 수준은 돼야 하는데 여전히 2%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하지만 현재 노동시장이 견고한 만큼 임금 인상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8월 말에 허리케인 하비가 미 남부를 강타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인들 일자리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러나 이번 통계가 하비가 상륙하기 전에 집계됐기 때문에요. 그 여파까지 반영하진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엄청나긴 해도 미국 경제 전반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지표에는 하비의 영향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이 텍사스주 일대의 정유시설과 또 항구들이 닫히면서 석유 가격이 오르고 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다시 고용이 되살아나면서 노동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새 일자리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이 생겼나요?
예, 제조업 부문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건축 부문에서 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생겼고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2만 개의 신규 고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부문에서는 그 9천 개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고 소매업과 자동차 판매 분야에서는 8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쳤습니다. 정부 부분에서는 오히려 9천 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요.
예. 710만 명이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시간제로 일하는 530만 명은 여전히 정규직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는 전달인 7월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강력한 초대형 태풍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남부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강타하면서 많은 사람이 숨지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등 수재민만 약 45만 명의 피해액이 1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허리케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열대성 저기압이란 무엇인가?
열대성 저기압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태양열이 극지방에서는 적고 적도 부근에서는 많아서 열의 불균형이 일어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도 부근의 열을 극지방 쪽으로 옮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보통 수온이 섭씨 26도 이상인 바다에서 흔히 나타나는데요. 찬 바다나 더 이상 수분의 공급이 어려운 육지로 올라오면 세력을 잃고 소멸하거나 온대성 저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대성 저기압은 주로 여름에만 발생하는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겨울인 12월이나 1월에 발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히는 열대성 저기압은 주로 6월에서 10월 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의 서로 다른 이름.
열대성 저기압은 발생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서로 다릅니다. 북대서양과 멕시코 연안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 북태평양 서쪽에서 발생하면 태풍 혹은 타이푼, 인도양이나 남태평양, 호주 부근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허리케인은 폭풍의 신 또는 강한 바람을 뜻하는 스페인 말인 우라칸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지금의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살았던 원주민인 타이노족이 날씨를 관장하던 신을 우라크라고 부른 데서 전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타이푼은 큰 바람을 뜻하는 한자어, 태풍의 중국식 발음, 타이펑에서 유래됐다는 설과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인 티폰에서 왔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사이클론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 신에게 번개를 만들어준 키클롭스에서 따왔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미국에 큰 피해를 준 역대 초강력 허리케인.
허리케인은 최대 풍속이 시속 64노트, 약 120km 이상인 것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간 평균 출현수는 10개 남짓입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1분간 측정한 속도의 평균값을 기초로 풍속을 정하고 속도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흔히 3등급 이상의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허리케인으로 분류합니다. 3등급은 최대 풍속 209km로 빌딩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4등급은 최대 풍속 249km, 주택과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정도, 그리고 5등급은 최대 풍속이 250km 이상으로 교량과 빌딩까지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위력입니다. 허리케인은 주로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는데요. 때때로 미국 남부와 동부에 상륙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 미국에 큰 피해를 남겼던 허리케인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8월 미국 동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아이린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뉴욕, 캐나다 일부 지역까지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곳에 많은 비를 뿌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0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 역시 최대 풍속 185km가 넘는 엄청난 위력으로 미국 동부를 비롯한 22개 주에 피해를 입혔는데요. 당시 대선을 앞두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밋 롬니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미룰 만큼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기며 미국인들에게 아픔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허리케인은 바로 지난 2005년 8월에 발생한 카트리나입니다.
Hurricane Katrina, Category 4, Gulf Shores of Mississippi, August 29, 2005.
엄청난 비바람과 들이닥친 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다고 외치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에서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중에 하나로 기록된 카트리나는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여러 주를 덮쳤고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결국 홍수에 대비해 건설한 제방이 무너지면서 뉴올리언스시 80% 이상이 물에 잠겼는데요. 당시 정부 당국의 대응이 늦었고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카트리나로 인해 집계된 사망자만 1,000명이 넘고 실종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걸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지난 25일 미 남부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는 텍사스주 휴스턴시 일대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큰 피해를 냈습니다. 처음 상륙 당시 4등급의 강력한 허리케인이었던 하비는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돼서 멕시코만 연안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해서 많은 비를 뿌렸는데요. 미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지역은 130cm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휴스턴시 일대가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But the 1 trillion gallons of grain still have to go somewhere.
실베스타 터너 휴스턴 시장은 1조 갤런, 거의 4조 리터에 달하는 빗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여전히 홍수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이 지역에 10개의 이동사무소를 차렸고 텍사스주 방위군이 투입돼서 휴스턴 현지에서 구조와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3만 명의 이재민이 휴스턴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지만 이재민 수가 많아서 대피소 수용 인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를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신속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하비로 인한 잠정 피해액만 300억에서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에 미국 내 주요 정유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정유업계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하비가 단기간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정유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줄 걸로 보인다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가격 상승과 경제에 타격을 줄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미국에는 이렇게 허리케인이나 대형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 현장의 구호와 복구를 책임지는 연방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 연방재난관리청인데요. 영어 약자로 보통 FEMA라고 부릅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한 이래 지진이나 화재, 홍수,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지원해왔는데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사건 이후 긴급 상황에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배치됐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미국을 총 10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지부를 운영하고 재해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 대비 교육을 진행하고 비상 구급 상자 마련 운동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을 낸 건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에 발생했던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재해 당시 연방재난관리청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오점을 연방재난관리청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2012년 말에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했을 때는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두지휘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허리케인 하비의 재난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브록 롱 연방재난관리청장이 미국 국민의 적극적인 도움과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내용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 시, 주, 연방당국 차원의 구호와 복구 작업이 큰 혼선 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재난 상황을 책임지고 총괄하도록 한 체계를 갖춘 것과 또 평상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열대성 저기압 허리케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ello,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본문에서 제이슨이, Man, what do I do? 나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자 저는, What's wrong? 뭐가 문제야?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은,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내가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는데 아직 얘기 안 했어. 라고 하자 저는,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이제 책임을 져야지. 샘에게 말해. 라고 했습니다. 제이슨도,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네 말이 맞아. 내가 책임져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face the music,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Today's expression is face, F-A-C-E, face the music, M-U-S-I-C,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Sometimes those results may be unpleasant, but one must still accept it. Face the music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다, 벌이나 비난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피하고 싶은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샘의 카메라를 고장냈다는 사실을 샘에게 알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If it's your fault, you need to face the music. 는 네 잘못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Man, what do I do?
What's wrong?
I broke Sam's camera yesterday. And I still haven't told him yet.
Well, it's time you faced the music and told him.
Yeah, you're right. I need to face the music.
Let's review. Face the music means to accept the results of your actions.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Face the music.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발생한 살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최근 리비아군, 즉 LNA의 발표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리비아군은 LNA 요원이기도 한 무스타파 부사이프 알 웨르팔리 소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그를 해임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군의 전면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것과 불법 살해 행위에 관련된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비아군 고위 지휘관인 알 웨르팔리는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2016년과 2017년 최소 7차례에 걸쳐 민간인 또는 부상장병 33명을 직접 처형하거나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 웨르팔리 소령은 전직 장성인 칼리파 하프타르의 추종자입니다. 칼리파 하프타르는 리비아의 장기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 아래에서 장성을 지낸 인물입니다. 하프타르는 리비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의 총수였으며 다른 군벌과의 3년에 걸친 쟁탈전 끝에 최근 벵가지를 재탈환했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을 대상으로 하든 불법적인 살해 행위를 저질렀거나 명령했다면 그런 행위를 막지 않은 용의자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책임 있는 자들은 처벌돼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어느 소속이든 국제인권법과 국제구호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의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고 리비아의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신뢰할 만한 통합된 보안군이 있다는 것은 리비아를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미국 정부는 국민 화합 정부를 지원한다는 점 또한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아인들이 주도하는 정치 대화를 위해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의 새로운 특별대표 가산 살라메시의 임명을 환영하며 리비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을 지원할 것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